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였던 고의였던 간에 나의 잘못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더욱더 그것 때문에 정말 수치심 혹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고, 또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 강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자기가 충분히 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질시당하거나 누군가부터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정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요,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 삶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하여 내 잘못이 드러나거나 혹은 내 잘못에 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더할 겁니다. 더 거룩하시고 더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은 여실없이 드러날 것이고, 그 죄와 잘못이 드러날 때 인간은 숨을 곳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아무도 나를 변호할 사람이 없다면, 그저 추악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죄에 관한 문제가 해명이 되고 혹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친히 담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편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의한 세상, 때로는 어려운 상황, 혹은 내가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편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자꾸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어려운 삶의 상황 혹은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더욱더 용기를 얻고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황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 길을 얻어가는 장면,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편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를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다음 날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절 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한 여자를 끌고 그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인은 간음하다 붙잡혔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 이제 곧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당시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살해당한 것이고 이미 이 상황 가운데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늠하다 붙들렸다고 서 있는 상황은 이 여인에게는 절망,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렇게 모세율법에 비추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돌을 들고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절박함 혹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가늠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늠은 남자가 있어서 같이 했고 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 뻔한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대사회가 그렇게 쉽게 누군가 그 죄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남자는 보여지지 않고 죄지은 여자만 끌어다 놓고서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때로는 율법에 관하여 공정성을 말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시행할 때 보면 그 공정성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남자는 어딘가로 숨어버렸고 여자만 끌려 나와서 지금 이 망신,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 죽음의 상황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 공정하게 집행되는가? 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법에 관하여 말할 때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그 법은 진짜로 만민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말로서 궤변으로서 빠져나간 사람을 볼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법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러한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 앞에 누구도 자기를 쉽게 변호하거나 그 법 앞에서 자기는 특혜를 얻거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하는 분이 안 계시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짐을 다 맞지 않으시면, 그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은 지금 꼼짝없이 죽은 상황입니다. 어디를 빠져나가겠습니까? 설사 여기서 살아난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왜 이 자리까지 끌려왔는가? 왜 이 사람들은 굳이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그곳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끝을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을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도 다 알면서 지금 예수께 나와서 이 여인에 관한 처결을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여인을 세우고 예수님과 논쟁하려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예수의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그를 시험하여 그의 말 가운데 실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명기 22장에 가늠의 결과를 말할 때에 약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을 가져와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덫을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 자리에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하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의 모든 사형의 집행의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데 총독에게 허가받지 않고 사람을 죽이라 지시했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하여 법을 걸면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우려하여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로마의 법, 사회법에 맡기자 한다면 유대 사회는 이미 율법의 전통 아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보다 세상의 법을 중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공정한 삶을 그렇게 살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고 사람을 오히려 함정을 파서 그곳으로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이들의 악행을 보면 과연 율법은 이들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을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지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 가운데 일어서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 한마디를 그들 가운데 던졌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이 지금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는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이 정죄 당해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붙잡히지 않았어도 죄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붙잡히지 않았으면 이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그가 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이 여인을 심판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돌을 들고 치려는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도 죄인입니다. 다만 이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감추어진 죄인일 뿐입니다.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러할 때에 누군가를 죄로 정죄할 때만큼은 내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무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를 말할 때 목을 울립니다. 소리를 높이고 남에게 거세게 마치 상대를 잡을 것처럼 그 죄를 자기가 다 정죄하고 심판해도 되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자기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죠. 자기의 죄에 관하여는 무시해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남에 대하여서 말할 때만큼은 그를 그렇게 죄인으로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나는 저 사람이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가 드러난 사람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죄가 아직 감추어진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언젠가 드러나면 나도 이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잡혀온 여인만 죄인처럼 말하면서 이를 치겠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돌을 든 너희는 죄인이 아니던가라고 묻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너희에겐 죄가 없는가? 너희는 돌로 쳐도 될 만큼 결백한가? 너희 자신도 좀 살펴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주신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버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율법이냐 로마법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으로서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던가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여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는 것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찾는 것에는 아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남에 관하여는 말하기 쉽습니다. 남에 관하여는 정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가늠한 여인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는 자, 가늠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들의 악한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누군가를 마음가운데 미워하는 자, 마음가운데 음행을 품는 자 이미 그들의 속에도 죄가 싹트고 있음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흉악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것과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누구더라도 다 죄인으로 발견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도 그가 죄가 발견됐을 때 지금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여인도 잡히지 않았다면 마치 죄 없는 자와 같이 행세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추어진 죄인으로 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죄가 드러났던 것 이게 다행인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여인뿐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모습인데 오늘 그들이 다른 여인을 정죄하려고 모여졌을 때 주의 말씀은 이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너희가 어떠한지 너희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작정 그분이 좋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와야 될 것은 뭐냐면 빛 되신 주님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자인가? 나의 죄의 모습, 나의 그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냥 좋다라고 그분이 내게 복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유의와 평안과 세상의 것들로 채우실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죽음과 멸망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서 내 편 되셔서 나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나의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예수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내가 죄인 되었음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먹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나야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들은 비로소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폐부 깊숙이 아 내가 죄인 되었구나라는 이 상황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치려고 들었던 그 돌들은 다 땅에 내려놓고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고 흩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만큼 돌로 칠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으로서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죄를 따져 물을 수가 없고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모두가 흩어져 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여인은 못 봤을 거예요.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게 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돌덩이가 날라올 때 정말 그 돌에 맞아 쓰러져가는 그 피 터져가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숨 죽이고 엎드려서 어느 순간 어느 방향에서 내게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던가 후회, 절망, 누구도 내 편 되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라는 그 물음 앞에 그 여인은 비로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떠나가는 모습, 그렇게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과 자신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변호자로서 그의 옆에 서 계셨으며 끝까지 그를 지키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누가 봐도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나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걸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터져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 지금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가늠했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정죄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고 더 부끄럽게 하고 더 수치스럽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여인으로 하고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그것을 면할 수 있게, 이 죄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주님을 만난 그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겁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 그게 바로 성탄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삶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끝장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편이 되셨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다고 느끼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 나를 구원하시고 내 편 되셨다고 느껴되건, 여러분, 그때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 이 사람은 누구도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여인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그가 이미 느끼는 것처럼 이미 경멸의 시선,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는 낙인 찍힌 삶, 어디에 가서 이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새로움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것으로서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나는 더 이상 정죄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여인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편 되실 때 느끼는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이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분으로 만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이며 내 편 되신 주님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많이 미온적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내 편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은 잘 느끼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왜 우리 가운데 삶에 질고가 없으며 어려움이 없으며 잘못이 없으며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세상은 나에 관하여 죄를 물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관하여 심판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거든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주님이 내 편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가늠한 여자, 다 죽어가는 사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새롭게 그 삶을 살게 그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내 편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삶이 고달퍼도 아무리 부끄럽고 어려워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살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는 내 편 되신 주님이 계십니까? 내 편 되신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만에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약함에 빠지게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히려 너를 새롭게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속한 자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는 자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귀한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날마다 내 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확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